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도로토 신조 22쪽 셋째 넷째 교리 사망 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사망 사항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 사람의 전적 무능력.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상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산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악도 없는 참된 선의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본성 안에 악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고 아담의 의지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악을 행하라고 하는 외적이나 내적인 어떤 강요도 없는 그래서 전적인 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에게까지 사망이 초래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의 죄된 본성은 아담과 아담의 가정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망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고 죄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적 타락과 부패 교리를 반대하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도로토 신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은 반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아르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다 모두 아담 안에서 이미 타락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아담의 손으로 선악과를 따고 아담의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하여 아담에 우리가 다 속해서 함께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 부패 교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전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패하긴 부패한데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없지요. 무능력하긴 무능력한데 전적으로 무능력하지 않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전적으로 부패한가? 부분적으로 부패한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졌다라고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긴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그래하여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펼쳐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 단어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타락하게 되었다거나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은 어떤 선도 악도 구별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거나 또 선하고 유익한 행동을 조금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악마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적 부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일반적 의미에서의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온전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부패로 물들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죄악을 향해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전적인 선조차도 악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가리켜 전적 부패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와 그 다음에 의지와 정서 이 모든 어떤 분야에도 죄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죄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뜻에서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고쳐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에 관한 한 그것은 우리의 일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로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적 무능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전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첫째로 중생치 못한 사람은 그의 행함이나 말이나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옮겨가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적 무능력은 무슨 말인가? 죄인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어떤 적합한 일도 우리 인간은 행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인간의 전적 무능을 가리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절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의 문제는 이런 면에서 단순한 무슨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함이나 정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결핍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원의, 본래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 구조도 점점 드러나게 되고 손의 활동이 뭐고 대뇌 활동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죄가 뭔지 인간의 죄성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조직신화에서 인간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인간론이 세속적인 인간론은 보통 낙관주의적 인간론이죠. 그래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놓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결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한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존재한테 하나님이 어떻고 믿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한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의 말씀은 인간이 회개할 때부터 회개할 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구세주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라 그러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교회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져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가 믿음과 회개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인간의 인격적 의지를 제외해놓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인간은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 인문과학, 그리고 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도르트 신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흔히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이 전적 무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적 타락 교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전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도르트 신조에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도르트 신조 2항을 보시면 그 위에 부패의 전파라는 난이 있죠.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전적 부패라는 용어는 안 나타납니다. 그냥 부패라는 말만 나타나지 전적 부패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도 전적으로 항상 잘못된 것만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못된 것만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증거를 실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를 극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시부모님 모시기 어려워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시부모님을 잘 모신 분들도 있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그 정의를 견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한평생을 다 소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사람들은 남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에게 주신 이성이나 자연적 재능 자체가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재능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배어더미 속에 별빛처럼 빛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 개혁주의자들은 넌 크리스찬들의 업적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본래 부여하신 그 재능의 잔재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재능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이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도르트 신학자는 본성의 빛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본성의 빛, 사항에 잘 나타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성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뒤로 넘겨보시면 16항이 나타나는데요. 두 장을 넘겨보시면요. 16항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사람의 본성을 아예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기초로 해서 일반 은총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일반 은총 교리가 뭡니까? 특별 은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지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햇빛과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치고 고루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뭐 동남아나 일본의 쓰나미가 닥쳤을 때 저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죽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낫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제가 동기들을 만나고 서울 역에 내렸는데 밤 12시 20분에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한테 잘 돼 있어요. 아가씨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개로 돼 있는데. 얼마나 타락하고 뵌지 모릅니다. 따라서 일반 은총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주셔서 이 정도나마 이 인간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나마 유지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완전히 철폐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 교리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신학자는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화란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만들어서 모든 학문 영역에 모든 예술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심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와는 달리 일반 은총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신학자이었는데 그는 미국의 신학자인 헤르만 훅세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훅세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 잘은 알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본래 CRC 교단에 있다가 1924년에 일반 은총 교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 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 다른 교단이 뭐냐? PRC 교단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 인 아메리카. 이분의 제자 중에 엥겔스마라는 분이 있는데 엥겔스마라는 분은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PRC 교단은 상당히 보수적 교단인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인으로 받지 않아요. 물론 죽었거나 가늠한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는 괜찮지만 그 외에 만약에 이혼을 하면 반드시 다시 재결합해서 오지 않으면 교인 자체가 될 수 없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요. 이 헤르만 훅세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일반 은총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너무 기독교 세계관 모든 사람의 주권을 심어야 된다. 이쪽으로 너무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훅세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너무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토벤이나 키케로나 뭐 반고흐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요. 잘못된 청교도적인 경건주의에 취해가지고 그저 뭐 일반 사람들이 해놓는 것은 다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영역, 예술이나 문화, 정치 등등의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세를 갖게 되죠. 이런 분들이 회심하면 보편적으로 직업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적 주제만을 다루는 일에만 종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가가 회심하면 늘 그리는 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순환, 마리아 이런 것만 그리지 일반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은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던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가 만든 조상들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라는 말, 조각가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세상은 그 조각가의 작업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든 조상이라는 말은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미술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술가의 창작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성을 원흉으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목회자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점 만들고 그 다음에 다 구제기관 간사하고 선교단체 간사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원형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업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진리 자체가 비록 불신자에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배척하거나 무의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것은 성령의 선물을 평가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플라톤이나 키케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칼빈은 인문주의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거든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 빛나는 경이로운 진리의 빛은 인간의 지성이 비록 타락하고 이것의 전체로부터 탈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들로 옷 입혀져 있고 장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요나서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나왔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뱃사람이 잘됐다, 너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던졌느냐?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뱃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그냥 뽑혀서 던진 거지. 너 잘 죽어, 너 죽어야 돼 그러면서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좌초를 당하게 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때 멜리데 섬에 살았던 토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환대했는지 몰라요. 또 제가 작년 가을에 SBS의 사부작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취재진이 남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취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고 떠나는데 부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뭐 눈물 콧물 완전히 사람 죽어서 그냥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추장은 사냥감을 잡으면 어떤 불평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독하에서 그 사냥감을 다 분배해서 똑같이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으면 다른 가족이 반드시 그 아이를 입양해서 대신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요.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부인할 근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의 빛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상태로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도르트 신학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 학론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본성의 빛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지 않고 다만 죄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자신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에게 답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고봉산을 잘 올라가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산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영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현수막을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 바깥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 답은 네 안에 있다. 답은 바깥에 없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구속조가 필요하지 않지요. 알미니스주의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느냐 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쭉 뒤로 좀 넘어가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에 오류 5번에 보면 이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패한 자연이니 일반 은총. 아르미니안 주의자는 이 용어로 본성의 빛을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빛을 너무 과도히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본성의 빛을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얼마든지 이것으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2장 18절에 인간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술을 했는데 인간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번개불에 비유했습니다. 요즘에 장마 때가 되는데요. 장마가 지면 보통 이렇게 뭐 번개가 치지요? 그 번개가 팍 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런데 금방 환해졌다가 금방 어두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잠깐 봐서 힌트를 얻긴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향방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과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지, 내 생각이 맞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인간의 이성과 타락한 정서와 타락한 정욕 안에 역사합니다. 사도 베드로한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해서 인간의 이성 안에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성의 한계를 항상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지 주의 빛을 제외하고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주의 빛 안에 거하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성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요. 이성의 빛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빛 가운데 걷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0장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들 눈에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이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악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불, 이 불꽃에 대해서 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본성과 본래적인 상태에서 지니는 자연적인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지요. 보편적 삶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 두 번째로는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고 피조물로부터 오는 위로의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주의자는 병이 나면 기도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나요? 언뜻 보면 기도로 고치는 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원에 데려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비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불꽃 안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꽃 안에만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회심자는 그럼 어떤 불꽃 안에서 사는가? 이 불꽃 안에서만 삽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가라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누가 피웠어요? 너희가 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닙니다. 나다카 아비우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피운 불을 가지고 그냥 분양하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나 그 다음에 또 세상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 학문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어떤 불꽃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 비록 무식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편적 양심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이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뭐 정직이나 절제나 아니면 자기 의나 자기 지혜나 등등의 그 불꽃에 거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불꽃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어둠을 밝힐 수 없고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없다고 말해야 되느냐?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최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깨어진 거울 조각과 같대요. 거울이 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거울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이 네모난 건지 아니면 동그란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 보고 사람 얼굴을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 발 보니까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발은 아주 늘씬하고 잘생겼는데 다리는, 얼굴은 그렇지 않아서 이 발만 따로 촬영하는 그런 모델로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한계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로 본성의 빛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본성의 빛을 안타깝게도 올바르게 바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는 여러분들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다 보세요. 부정부패 비리 행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위치에서 저희보다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지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얼마나 탁월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위치에서 비리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교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교리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너무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개혁교회가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교회 교인들의 인상이 별로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으세요. 그놈만 계시 말고 웃으셔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전적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만큼 복음과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교리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만드는 교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교리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의 가능성을 50% 두니까요.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안도 마찬가지죠. 현대복음주의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성경적인 이해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자꾸 이렇게 경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걸림돌인데 거치는 것을 제거해서 청중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교리, 건강과 부의 복음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지요? 제가 우리 둘째 신학을 하니까 제 둘째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실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음악을 잘 알지요.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음악을 자꾸 사용하고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면 그는 영적 유아 상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흥분,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역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사용해서 신자다운 성품과 열매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연예인들 그 잘 맞는 주사 뭐지요? 연예인들 가서 잘 맞는 주사 있잖아요. 프로포폴? 예. 뭐 그런 것처럼. 늘 찬양 집회 가야 되고 늘 한번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흔들고 뭐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복음주의 맹점이에요.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사람의 기호와 이 시대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사람들은 요즘에도 너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자꾸 죄라고 말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지옥불의 실제를 숨기거나 전적 무능과 부패 교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죄인을 정말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취제 맞춰가지고 대충 고통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부럽습니까? 또 하나, 이 전적 부패와 무능 교리가 복음을, 특별히 복음 전도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교리라고 하는 터전 위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나는 파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자기 안에 분명해지지 않은 한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지 말은 해도 그 영혼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르트 신학자가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잘 순서를 보세요. 먼저 전적 부패와 무능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간 사도들의 모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획일화된 패턴, 공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지 복음에 참된 과마를 일으키는 수단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뭘 이렇게 달달 외워서 접촉 질문하고 바로 그냥 몇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형이나 전도 폭발의 방식보다는 이런 복음의 전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분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고 그분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각각 복음을 달리 전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전적 부패와 무능 교리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회개해야 될 사람의 무능력도 강조해야 되지만 복음을 받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도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하이퍼 칼비니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개혁교회는 전도도 잘 안 하고 기도도 대충하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하이퍼 칼비니즘 이쪽의 극단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 이 주의에도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로를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서 내가 말한 예레미야 6장에서 말하는 옛적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도로도 신조를 주일 저녁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적 내용들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그 교리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여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잘 연만 칼처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신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또 절망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어서 주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만이 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 구원을 늘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께서 허락하신 불꽃 가운데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로 불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